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총괄적인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사의 선포가 나온 뒤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은 12절 첫 번째 선포였는데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선포가 나오고 16절에 세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두 번째 선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 철자가 있습니다. 처음 철자가 알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알파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메가는 희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은 첫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하셨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지금 직접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처음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온 세상의 맨 마지막에 임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문을 닫으시는 분, 종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성부를 향한 표현에서 더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으로 수식하고 설명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행하시는 일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상을 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선포할 때는 그 내용 말고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빨래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입어야 될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상을 베푸실 거예요. 이 계시록을 보면 두루마기가 계속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종종 성경 읽다가 헷갈릴 때가 있죠.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을 돌돌돌 말아놓은 걸 두루마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한복 입을 때 위에 입는 것, 아래 입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하죠. 두루마기는 이제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면 24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표현할 때 보면 어린 양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어서 흰 두루마기가 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악하고 참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행동을 해서 그 성도들의 행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흰 두루마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사람, 이건 결국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혹은 죄를 범하거나 좀 악한 행동을 했었어도 곧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죠. 새 예루살렘을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쓰면서 첫 번째는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그 주변에 좌와 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내부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또 14절 끝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는데 여기 표현되고 있는 문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외관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베푸시는 상급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이 곧 천국에 있는 것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고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행실을 온전하게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매우 두려운 말씀이고 또 반드시 성취가 될, 실현될 말씀이거든요. 이번에도 15절에 보면 누가 심판을 받는지가 나오는데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그런 교훈을 갖고 악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어리석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못 예수님을 믿었던 악한 자들이 개들이고, 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악하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죄는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죄를 한 가지도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한 가지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죄는 지었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구체적인 행동들만 나왔고요. 특징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하와가 아무 생각이 없이 가서 선악과만 따먹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품은 다음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자체가 죄악이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보실 땐 언제부터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실까?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마음도 보시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미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 육적으로 행하는 죄들만 언급을 했지만 여기 나온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15절 끝에 보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죠. 천국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아 그냥 밖에 있는다고 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쪽에서 서성거리고 있나? 배회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 유대인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또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밖에 있다 이거는 그냥 외부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당연히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중간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냥 고통을 단순히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극심한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세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16절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셨어요. 나 예수는 16절 끝에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참 묘합니다.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생겨난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을 낳으시고 다윗이 예수님을 낳는데 이렇게 표현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이거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 왕조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모세도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생겨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신약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까지 이방인 성도들까지도 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분 이렇게 주님이 사역을 이야기하셨어요. 계시록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미리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고 떨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늘 생각하는 건데요. 종종 예수님의 이 표현들을 읽다 보면 조금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처음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냐면 우리는 중간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창조가 되는 것도 못 보았고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엉망진창이고 현재는 미치겠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부대끼는 게 참 많아요. 지금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라면 지금은 무엇을 하시나요? 지금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록을 말씀하기 때문에 마지막과 관련된 걸 강조해서 말씀하실 뿐인 것이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구원 받는 거지. 아닙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구원과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베푸실 은혜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항상 완전하게 다 주시진 않죠. 우리가 부족함을 참 느끼며 살아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신앙이 엉망이지만 천국에 가면 신앙이 온전해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10가지 기도하면 천국에 가면 100가지를 기도할 것이고 지금 성도들은 10가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두세 가지만 응답받는다면 천국에 가면 100가지 기도하고 100가지 응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일정 부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해도 또 우리가 어리석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당장은 왜 아무런 보상이 안 보이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일이 꼬이거나 잘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나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대로 살아가는 데도 지금 일정 부분이라도 상급이 이렇게 좀 주어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서운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구했으니까 기왕이면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75세 약속하셨으면 80세나 85세쯤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20년, 30년씩이나 지체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온갖 종류의 시험에 다 들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적어도 못 기다리나? 이렇게 참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은 책상 위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 보상이 없어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여지껏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면서 살고 소망 갖고 살았으니까 잘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가 이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계시록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계시록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바뀌는 현실이 있었는가 누구만큼도 바뀐 현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지금 너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나를 믿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잘 버텨내라. 이제 주님께서 현실적인 권면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소망을 끊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지껏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했던 시간, 원했던 내용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늘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늘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